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들여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날씨가 무덥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셨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그러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다. 또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고백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한데 입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세상의 것들을 신봉하던 내가 죽어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 저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자, 또 한번 좋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 1교구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근데 너 이 목사는 모두의 목사인데 한 분만 계속시키면 1교구, 101교구,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구역입니다. 신학재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방송실에. 아, 안 외우셨어요? 104구역에 설기환 장로님 오셨습니까? 예,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예, 큰님 하지 말고 외워보십시오. 예. 예, 의미는 통합니다. 50점 드리십시다. 50점. 104구역. 또 114구역 나기란 장로님 오셨습니까? 어우, 1교구는 이 출석률이 좋습니다. 한번 외워보시죠. 예, 아,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예.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또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3번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셉은 본래 어떤 인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살. 그런데 17살인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던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일 안 합니다. 이런 형들만 해요. 그리고 형들 잘못하는 것만 아버지에게 일러줍니다. 17살이나 되었는데도 굉장히 독선적인 나이입니다. 또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의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옛날에 그 모직 기술이라는 게, 그 편지 기술이라는 게 그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아이들에게 명절 때 그 채색 색동저고리 입히는 것하고 이때의 채색 옷을 입히는 것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큰 아들을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야곱도 편애를 합니다. 부모의 자식 편애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족장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을 당연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조심해라는 말인 거죠.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요셉은 17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거 형들도 입혀주시던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저도 형들하고 같은 옷 입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혼자 당연한 듯이 입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또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을 꾸었는데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유대 사회 옛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그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형들이 저 밑에 있는 동생한테 절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지금 형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죠. 11개의 별, 자기 동생까지 형제들이 다 내한테 절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7살이라면 이런 꿈꾸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때는 뭐 지가 다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7살 정도 되면 이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속에 혼자 넣고 있어야죠. 이거 형들한테 얘기하면 형들 분명히 기분 언짢을 텐데. 그러니까 전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요셉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미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형들이라도 17살 된 동생이 사사건건이 형들 잘못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지 혼자 채색옷 입고 뽐내고 그리고 맨날 꿈꾸고 니네들 나한테 절할 거야 그러면 친형들도 미워할 터인데 이복형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번, 그런 인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셨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울 때 교육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도록 계속 깨우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편없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지금 형들은 뭐 합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뭐 했습니까?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가서 들판에서 마른 빵을 음식 삼아서 주식 삼아서 그 양을 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동생 요셉은 당연한 듯이 집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명령 내린 그 내용이 뭐예요? 네 형들 저 지금 잘 하는 저 목축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지네들끼리 놀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신나게 지금 가는 겁니다. 평소에 그 전공 아닙니까?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 자, 벌판에서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데 멀리 보니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딱 보는 순간에 압니다. 저 녀석이 왜 오는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 안 계셔요. 평소에 정말 증오하는 동생이 지금도 자기네들 정탐하러 왔습니다. 죽여야죠. 평소에 죽이고 싶었으니까. 여기에 보면 뭐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러고 이렇게 살리려고 한다 이런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루벤은 이렇게 해놓고는 슬쩍 자리에서 피합니다. 동생을 파는데도 현장에 없어요. 나중에 와서 명분만 내세우고 니네들 왜 이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까지도 이 뒤에 보면 이제 죽이려고 넣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한이 맺힌 옷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에서 어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혼자만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혼자만 당연한 듯이 누리면 그게 원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제일 먼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지금 요셉이 몇 살입니까? 17살입니다. 요셉이 17살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살던 아이인데 그 요셉이 태어나서 17년 만에 첫 번째 인생 위기를 당했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밀어넣었다. 장난질 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간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양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 형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할 때 요셉이 애걸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첫 번째 당해보는 위기니까. 형들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애글애글 했는데도 형들이 평소에 요셉이 하는 짓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거 귀맞고 밀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뭐래 어떤 구덩이랍니까? 빈 것. 거기에 공표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까? 예. 예전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까지 안 갔던가요? 빈 것에다가 크게 공표를 해두십시다.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구덩이에 넣었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은 20냥 맞고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죠?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는데 그거는 빈 구덩이이고 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 빈 구덩이는 사바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덩이였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요셉 자신으로 보면 첫 번째 위기를 당해서 이게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서서 이 지금 풍전등합니다. 그의 생명은.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에게 임하시고 요셉을 가다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빈 구덩이, 이것은 물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는데 그 제일 앞구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앉아 뭘 했습니까? 지금 뭐하고?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을 하는데 그건 못 들은 척하고 동생 지금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덩이 안에서도 동생이 무슨 울음소리를 낸다든가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 옆에서 밥 먹었습니다. 지금 내 핏줄한데 못할 짓을 해놓고 태연하게 밥대가 되니까 밥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으면서도 태연하게 밥대 되며 새끼 다 챙겨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겐가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으면서도 내 이득이 누구에겐가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대가 되어서 좋은 식당에서 사내 진미 먹는 거 아닙니까? 자, 27절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에 이스마엘 사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미디안 후손들인데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부족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로벤은 살리는 척하고는 지금 현장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두면 이 용납없이 요셉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죽이면 뭐 하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차라리 저 대상들에게 우리 팔자. 그 유다가 볼 때에는 죽이는 것보다 요셉을 살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 받고 팝니까?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형들이 은 20냥을 받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종으로 팔렸다. 우리 말로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우리도 뭐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좀 고상하고 노예는 저 처진 말처럼 보이는데 종이 노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예로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금 인생 두 번째 위기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질 때는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리는 것은 이거는 신분의 추락입니다.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편의 속에서 채색옷 입고 자라던 이 아이가 이제는 노예로 팔린 겁니다. 형들이 몇 양을 받았다고요? 거기에 형들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럼 뭐 1인당 몇 양씩입니까? 그럼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봐야죠. 이 형들은 두 양씩, 은화 두 양씩 나누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뭐 했을까? 이 내 지갑에 있는 은 두 양이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맨 뭐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거는 다 내하고 관련되고, 이건 다 못된 요셉 형들 이야기야.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볼 때 나는 항상 다윗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압살롬에 대입시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요셉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죽습니다. 이렇게 루벤은 장자로서 늘 명분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 없어집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도 루벤은 아버지한테 자기 아들을 담보로 넣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살린다고 명분만 내세운다고 해서 그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요셉을 살려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났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안 볼 때는 인생 두 번째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이라는 공간으로 지금 옮기시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 먼저 3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이는 어디로 갈까? 항상 이렇게 이제 다 일 끝나면 와서 알리바이만 남기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로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매.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DNA 검사해봐야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아버지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본래 야곱은 말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가 양털을 붙여준 걸 그 털을 보여주고 내가 에서 맞습니다 이러고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이 지금 자식들한테 속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야곱이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너 가서 사냥해서 나한테 고기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이제 너한테 마음껏 축복기도 해줄게. 그 형 에서는 아버지 말을 믿고 가서 열심히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왔더니 동생이 사기쳐서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기도 도적질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8절을 보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야곱은 형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 야곱이 자식들 때문에 지금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4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35절 제일 마지막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자기가 편애하던 자식인데 그 아이만 채색 옷을 입어주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 남은 건 옷밖에 피투성이 된 옷밖에 없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제일 뒤에 가서 결론에 가서도 보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심어야 되거든요. 의를 심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되고 진리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이런 내가 해꾸지를 하고 이런 불의의 씨를 뿌리면 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리면 또 한 눈으로 그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거예요. 두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목전에 어떤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에만 두 눈을 집중해서 외눈박이가 되거든요. 이 형들 동생이 미워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 골리려고 베냐민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피눈물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는 겁니다. 형들도 똑같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상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그 요셉을 산 사람이 파라오 이집트 왕의 신하 친위대장,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호실장입니다. 보디발에게 팔았다. 39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2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는 형들에게 애걸했지만 노예로 팔릴 때에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그냥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러고 팔려갔습니다.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능종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집에 있었다. 우리는 형통하면 항상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요셉이 지금 이 집 종인데 무슨 형통한다고 해서 연봉이 1억이 역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신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저 젊은이는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친위대장이 보았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공교하십시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옛날처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주인을 지성으로 섬겼다. 그랬더니 그 경호실장이 이 요셉을 자기 집에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보디발이 입이 좀 짧은가 봐요. 그러니까 야, 이건 왜 이렇게 짜냐? 여기 좀 설탕 더 넣어라. 뭐 이런 거 외에는 간섭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요셉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위대장 집은 어떤 집인가?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은 보디발의 사저가 아니라 그 집안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정치범들이죠.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딸린 경호실장 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요셉에게 다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 집의 살림살이도 큰 규모일 텐데 그 집에 딸려있는 감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다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 집안의 청지기가 되게 하심으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재무관리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일을 요셉이 다 하는 겁니다. 39장 7절에서 20절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 손에 위탁했는데 나한테 금한 게 없는데 금한 거 딱 하나 당신이다. 나한테는 우리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기면서도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손을 넘겠느냐.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 선을 넘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내 가정에서 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가? 내 일터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가? 그 선을 분명하게 그으십시오. 10절 여러 여인이 날마다 공표하십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거기다 공표를 또 치십시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집요하냐 하면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 여자가 있는데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와 멀리하려고 하면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는 곳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 범하는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야죠. 요셉은 격리시켰습니다. 11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그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것지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의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됐습니다. 그 20절에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여인 소나기에 붙잡힌 옷을 벗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전에는 말로 유혹을 했는데 이제는 몸으로 유혹을 했는데 옷을 벗어놓고 나가니까 자존심 상한 이 여인은 못 먹는 감 찔른다고 아주 치졸한 복수극을 벌립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들어온 것을 자기가 거부한 것처럼 모함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요셉을 투옥을 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그 정도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투옥당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생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재무관리 훈련을 받으면서 겨우 이제 좀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엉뚱하게 모함받고 투옥당하게 된 겁니다. 자,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친위대장이 요셉을 투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어차피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이니까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이라는 건 뭐예요? 다 역모와 관련되어 있는 죄수들, 정치범들입니다. 그 정치범들만 특별히 수용하는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21절도 주어가 누굽니까? 또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모함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드라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시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데 이 요셉이 거기서도 성실히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 첫 번째가 재무관리 훈련이라면 두 번째가 뭐예요? 인사관리 훈련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간수장이 전담시켰습니다. 요셉에게. 네가 다 해라.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지 그 재반 업무를 간수장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인생 세 번째 위기를 당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인사관리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분들만 득실한 그 감옥에서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 17살 때 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재무훈련 관리, 인사관리 훈련, 정치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잘못 오해하듯이 요셉은 어릴 때 꿈 한번 잘 꿔서 로또가 걸려서 총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훈련 속에서 역량을 갖추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께서 죽음의 대기근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예비하신 도구가 요셉이었습니다. 대기근에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그 후에 공표 좀 쳐놓읍시다. 여러분, 아까 그 39장 23절이 어떻게, 제일 뒤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은혜를 잊게 하셔서 거기서도 범사에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셨다.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더 큰 묵상을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주인 파라오한테 범죄했으면 이게 뭡니까? 뭔가 역모에 연루된 겁니다. 왜? 지금 이 감옥은 정치범들만 수용되는 감옥인데 이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그러니까 그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에 투옥시켰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뭔가 역모에 연루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전을 펴면 환관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장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직책으로는 장관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집권 시에 누가 제일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문고리 3인방. 그들의 권력 서열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총리하고 따지면 천양지차죠. 그런데 이 문고리 3인방이 총리보다 더 높게 행세했습니다. 왜?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둘 다 사리스 장관인데 한 사람은 파라오의 밥만 담당하고 한 사람은 파라오의 술만 담당해요. 거리가 딱 밀착되어 있죠. 최고 권력자 바로 옆에 있는 문고리들이에요. 최고 권력을 지금 향유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게 역모에 가담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늙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 이기적인 인간을 위해서 술 맡은 사리스하고 빵을 식사를 담당하는 사리스로 하여금 역모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서 8절 먼저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수종 들게 공표하십시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공표하십시다. 친위 대장이 그 두 사리스가 자기 공간에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 요셉에게 야 네가 저 사람들 수종 들라라고 했는데 수종 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맡기다 감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모든 그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저 둘이 잘 관리해 지금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히브리어 동사 샤라트는 하인이나 경배자의 입장에서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너 관리자 입장에서 저 사람들 감독하고 보살펴 이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고 그들을 마치 상전을 모시듯이 섬겼다.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그 내용이 다르더라. 꿈 안 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평생 옥살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꿈도 꾸게 하십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투옥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지금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 나 몰라라, 당신이 잘 나 가다듬어 보시오. 그게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주시고 가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너 이 사람들 관리해 해도 그들을 섬겼는데 어느 정도로 섬겼는가? 아침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근심이 있구나를 알 정도로 섬겼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읽지를 못했으면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거는 요셉이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사람들을 대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차이점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들을 지성으로 섬기면서 인간적인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꿈꾼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두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술 맡은 그 관원장 사리스에게 당신 사흘 내로 복직될 겁니다. 잃었던 장관직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복직되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탄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석방되게 해 주십시오.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사람이 사흘 후에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합법적으로 고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일한 가능성이 한 번 주어질 수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기약 없는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 술 맡은 사리스가 복직되고 나서 이 요셉을 기억하고 나서 파라오 왕에게 대신 탄원을 해주어서 요셉이 석방되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는 것 이외에 딴 거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집에 가서 또 형들하고 또 티격태격 싸우고 그게 답니다. 이 술 맡은 사리스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41장 1절 보면 만 2년 후, 2년 동안이나 처음에 저 사람이 나가면 내가 석방될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그 기대를 접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까지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석방되기 전 이 2년은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파이널 터치 기간인 거죠. 새신자반에서 여러분 배웠습니다만은 그 모든 공사를 하는데 이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제일 최고급 기술자가 하지 않습니까? 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튼튼한 재료로 저 속을 잘해도 이 파이널 터치하는 사람이 아마추어가 한다. 그러면 그 건물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다 훈련을 받고 마지막 훈련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파이널 터치로 지금 요셉을 가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셉을 위해서 파라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꿈은 이집트에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집트에 있는 현자들이 그 꿈을 해석해버리면 요셉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떡 굽는 사리스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1년 전에 기억해도 안 됩니다. 이때 못해도 안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이 순간에 기억했습니다. 41장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공표하면서 급히 공표하고 또 읽습니다.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12절 보면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지금 파라오에게 말할 때, 왕이시여, 어디 저 서쪽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현자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2년 전에 만났는데 누구냐 하면 친히 대장의 종 노예죠. 그런데 그 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본래 농업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다 천하게 봤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본래 히브리인들을 천민으로 보는데 그 천민 중에서 이 청년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당시에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는 파라오가 그런 하찮은 사람이 꿈 해몽한다. 그 말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급히라고 라는 단어에다 우리가 공표를 쳤죠.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은 급히 이루어집니다. 무슨 뭐 요셉이 나오는데 무슨 지장 찍고 뭐 사진 찍고 무슨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급히 나옵니다. 41장 25절에서 36절 시작. 지금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으리라.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도 흠잡을 수 없는 대비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라고 46절이 밝혀주는데 13년에 걸친 재무관리훈련, 인사관리훈련, 정치수업의 결과로 이미 요셉은 국가경영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지금 이 꿈 해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파라오는 요셉을 만나보고 그처럼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예전에 만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7년 동안에 앞으로 닥칠 흉년 7년을 대비하는 역할을 너한테 맡길게. 네가 총리가 되어서 정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라. 인장반지를 빼어줬습니다. 인장반지라는 것은 뭔가 결제할 때 팍 찍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권위를 확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사하는 금 목걸이, 이거는 권위거든요. 거기에 버금수레를 타게 했습니다. 으뜸수레는 왕이고 버금수레는 이집트 제2인자임을 공인시키는 거죠. 대중들에게. 당시 이집트는 12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 주마다 총독이 있었고 각 주의 총독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총독 위에 이집트 전역을 관할하는 사람은 파라오 왕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한 사람 더 생긴 겁니다. 결론 1번 요셉은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2번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총리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 요셉이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겠습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집트 지경도 못 벗어나서 붙잡히고 패가망신했을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요셉은 딱 들어오는데 형들이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들어오자마자 총리한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 절하는 것을 보고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다가 그 꿈을 까다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형들이 와서 절하는 걸 보면서 아, 내 어릴 때 그 꿈 꿨네. 3번 요셉은 자신의 석방을 언제 알았습니까? 석방되는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석방되는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4번 요셉에게 큰 인생의 큰 위기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깨달은 점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첫째로 요셉의 위기는 요셉을 가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 인생에 이 위기가 없었으면 요셉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나이 들어가다가 그런 노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의 미래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죠?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한 인간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 겁니다. 팔려갔죠.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그래서 재무관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함 받아서 옥살이 했죠. 거기에서 인사관리 훈련, 정치 수업 받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사리스가 탄원을 했는데도 2년 동안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2년 후에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대기근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요셉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의 미래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13년 동안 위기의 삶을 매일 감수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그거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본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끌어가실 때 부잣집 외아들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부잣집의 아버지로부터 편애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다시 모함 받아서 옥살이로 하고 하더라도 억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요셉으로 가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셉이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친위대장은 너 이 사람들 감독해?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샤라트 상전으로 모시듯이 섬기는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 그때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5번,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사람들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자기를 팔아먹은 이복 형제들, 자기를 은 20장 주고 산 상인들, 친위대장 보디발, 자기를 유혹한 그 보디발의 아내, 감옥 간수,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들, 역모에 연루되었던 관원장들, 이집트 파라오,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의 그 해석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때에 대신들도 다 기뻐했거든요. 만약에 그 중에서 대신들이 뭔가 브레이크 걸면 왕의 또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관원장들이 요셉을 위해서 역모를 일으키고 파라오가 요셉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은 그거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키시고 지금 수많은 사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6번, 그렇다면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믿음을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연출하고 계심을 아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를 동원하고 계시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당신의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갈 때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이루어질 때 다 알게 되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요셉을 표현해 보십시오. 요셉은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바울이 그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첫 번째 표현이 나의 속한 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 바울은 날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지금 몇 년째 울고 있습니까? 13년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불현듯이 불쑥불쑥 요셉 생각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13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9번, 야곱의 애통은 언제 끝납니까? 지금 앞으로 풍년이 7년 와야 돼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죠. 최소한도 앞으로 7년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우는 거예요? 20년 웁니다. 자기 형을 울렸던 거, 외삼촌 집에서 사기치면서 울렸던 20년, 딱 일치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징계마저 배제하신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잘못하는데 가만히 두면 이거는 사생자거나 남의 집 자식이지 내 자식 아닌 거죠. 내 자식이면 너 그러면 안 돼. 징계해야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영광,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바세바와 통관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주시켜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아, 나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지만 권력이 있는 한 어느 날 예쁜 여자 보면 또 불러서 또 통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장남이 다말 이복 동생 데리다가 강간하고는 버리고 그 동복 오라비 압살롬이 그 장남 압놈 척살시키고 내친 김에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쿠데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는 그 다윗을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야곱도 이런 징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짓지 말고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오늘 공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들 구역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자신이 죽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연출하셔서 그 요셉을 뭇 사람을 대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연출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우리가 날마다 죽어 우리를 온전히 의탁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의 허망한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늘 아름답게 결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